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왔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것도 알아야 증거하는 건데, 요한이 아기 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떠한 그 깨달음으로 안게 아니라, 요한이 그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리고 그 옆에 부모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결국 성령님이 그 요한에게 네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네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물론 모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무도 모를 때에 성령이 가르쳐준 몇 사람들은 알수 있었어요. 애기 예수님을 놓고도 그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줌을 알고 그분 앞에 가서 경배드리는 그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있고요, 동방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그 부모들이 갔을 때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예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됨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 집에 갔을 때에 엘리자벳의 뱃속에 그 요한이 태아가 기뻐하며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해서는요, 어떻게 알았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되 성령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알수 있는 거예요. 학박사가 되어도 뭐 어떠한 그 천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지혜, 지식, 그러한 명철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인격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훌륭한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알게 되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말로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기 말하는 듯이 이사야가 말한 그 소리라는 얘기. 자기는 소리예요. 왜그 소리를 하느냐면은 그 예수님의 오는 길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려고. 말하자면 이렇게 곧다는 거는 똑바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첩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길을 꼬불꼬불 가면은 빨리 갈 길도 뭐예요? 뭐 늦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니까 스트레이트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볼수 있고 그대로 알수 있게, 그 얘기를 더도 들도 아니고 뭘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대답할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까? 그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 강사분이요, 교회 물론 모임입니다. 누구,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요. 저로서는 항상 하나님 딸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딸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자기의 무엇을 얘기하겠냐? 우리는 대개 자기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고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해요? 숨겨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대답하는 말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 우선 생각할 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한다는 건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정말 증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왜 우리가 선서하고 증인으로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증거예요. 우리가 위트네스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증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과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주먹구구식이면 안 돼요. 아주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말해서 그냥 왜 반올림 해가지고 숫자도 그냥 45, 6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냥 한 쉰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흔 서너시니까 또 쪼개서 한 마흔이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어떤 잣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말 잘못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증거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을 한다면 그거는 말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할 때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게 법정 용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증거 증인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증인이 될 만한 관계를 갖고 그 사실을 목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까 모르면 모른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있어서 호감을 갖고 와서 말한 것 아니지요. 직접 나와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각각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운받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드러내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요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선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의 그 지금 사역을 그 소명을 갖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얻게 하는 그러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다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얘기예요. 장차 올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해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조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가 요한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예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니까 너희들이기 때문에 봐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네가 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정말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지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핏줄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5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또내 어떠한 직분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나는 많은 선행을 했고, 그러하니까 괜찮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잘 믿었으니까도 상관없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각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떡하나예요. 진노가 떨어지고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무리들이 우리가 뭘 하릴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장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되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받는 그 월급을 족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거를 전파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저는 이제 지체들하고도 얘기하다가,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얘기하다가도 죄에 대해서 부인하면 가만히 입 다물어요. 그 사람은 더 얘기해봤자 예수님 얘기 안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직장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고, 날 살려주고, 나를 이제 그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걸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구세주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목적이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떡을 줬으니까, 그리고 기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다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의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의 모든 그한 사람도 빠짐없는 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병고침과 구제와 그리고 우리가 남 가르치는 것과 그냥 선포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의 과정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재주와 우리의 가진 어떠한 물질과 그런 거를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알수 없고 할수 없고 살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가난에서 꺼집어내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통에서 꺼집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죄의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난이 없고, 무슨 병이 없고, 무슨 문제가 없고 하면은 땅의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땅의 생활을 그린 그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그래도 그들은 또 아플 것이요. 또 병들 것이요. 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그래도 그들은 또 배고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수니까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이 와서 사서 먹는 거는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대신 값을 치러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는 거지. 돈 없는데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의 값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졌으니까, 우리가 뭐를 갚아야 할 때, 뭐를 사야 될 때, 부모가 대신 돈 내주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 우린 가서 갖고만 오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값은 하나님이 직접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전 인류의 구원뿐 아니라 나 하나의 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돈, 어떤 금은 보화를 다 갖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값을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비할 바 없는 그 값어치의 값을 하나님은 치루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헌신짝 같고, 그거는 그냥 공짜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남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 남편, 저희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일본에 배치하신 그 섭리와 그 교포 사회에서 조총련과 그리고 민단, 그 이북, 한국, 그러한 그 일본인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서, 아니 제가 또 미국에 와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그전 세계라는 거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열방, 그 모든 민족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잡힌 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도 당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으니까 당신이 모를 뿐이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는 믿는다. 왜?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뜻을 확실히 믿는데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될 것을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방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딸로서 그 남편 앞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지금 남편 앞에 세워진 나인 거를 제가 이제 아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 딸로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 모르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러면서 방탕하고 정말 가정을 버리고 막할 때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고 뭐 한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요, 용서하시는 분이요, 기다리시는 분이요, 인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을 항상 죄로 고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마음 같지가 아니고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그렇게 저절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하지 않는 나. 맨날 가슴 조이고 맨날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기다리면서 매일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말 한마디에 그 들어오면서의 표정 하나에 그 행동 하나에 내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업다운되는 자기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면서. 근데 하나님이 입은 다물게 해주셨어요. 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고,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해 주심을 알게 하셨고, 정말 그 병마들이 잔뜩 그 쌓여 있는 것을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독화살이 말로, 뭘로 내게 와도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방패 되신다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방패는 완전히 나를 둘러싼 어라운드 된그 방패라. 그 방패 속에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품 속에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태풍의 눈 속에서 살아왔다. 바위 틈 속에서 살아왔다. 밖에 건 보고 듣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 그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항상 여리고 이렇게 파동치는 그런 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죄로 고백한 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큰 일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치러줬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다 이해해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쪽보다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남편의 그 정말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거기에 제가 더 마음 쓰고 있었던 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남편은 나를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나는 일본에서 그 정말 외국인으로서 남편과 사는 거니까 남편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내 남편이고 비교할 수가 없고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택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 사람의 것은 될 수가 없다. 내가 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것은 될 수가 없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건데 남편의 것으로서 그 살고자 하는 그 자리 지킴과 그것이 남편의 구원을 위함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고 나도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애쓴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닌데 같이 애쓰고 같이 힘들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걸다 보고 계신데.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그래 저는 그 고멜이 사랑한 나를 사랑해주는 나에게 그 원하는 그 사람을 쫓아간 게 저에게는 항상 남편하고 자식들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내가 남편을 따르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항상 갈래길이었어요. 근데 주처럼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거역도 못하고 말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등돌아 쓸 수도 없고 다른 마음을 조금이라도 싫다든지 남편에게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고 그런데 남편의 말대로 하면은 이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순종하기로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는데 남편의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거를 맞춰야 순종인지가 이게 장단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뭐랄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아,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안 거예요. 일본 말로 말하면 이이날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를 안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고 남편을 그 높이고 남편을 그 인격이나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한 남편으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함이 있었고, 그 남편을 그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남편으로 여기면서 그 아내 자리 지켜온 거, 아내로서의 마음 지켜온 거, 하나님의 딸로서의 마음 지켜오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이 결국 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이지, 남편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다 길들여버려요. 근데 그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남편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어떻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속에서 분별해 나갔어요. 정말 그 남편이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한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간증해요. 자기 없으면 일본에서도 살 수가 없고 생활도 되지 않는 저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무슨 힘으로 그 하나님을 택하는지가 자기로선 정말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택한 건 사실 아니에요. 증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너는 내 거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 거라. 그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증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사역하려고 나는 특별하니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조금이라도 낮춰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해서 어떠한 곤란이 오더라도, 어떠한 지경에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그냥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 앞에다 두고,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남편 놓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도 바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할수 없잖아요.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증거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넌 예언자냐? 아니라. 예언자라고 말을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회개를 위한 얻게 하는 그러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곧바로 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한 지름길을 만들어 주려고.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에 있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왔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독사 자식들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한 예수님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사상을 갖고 이방인들 그렇게 없이 여기며 독불 장군처럼 그 특수의식을 갖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한은 독사 자식들을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 물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뭐냐예요. 이게 지금 저 사람 미쳐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어떤 권위를 갖고 하느냐? 그래도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그 메시아냐? 그리고 예언자냐? 왜? 요한은 세속적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삶은 누가 봐도 그가 무슨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보통 자기들이 지금 거드름을 피고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영판 다른 그냥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모든 세속을 떠난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러니까 신기로운 사람이에요. 아마 신령하게 보였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또, 예언자냐고 물어보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요, 세속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말 그렇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만큼 다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색 분자가 돼서 비슷비슷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너 누구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자기들과 다른 삶을 가졌어요. 제일은 세속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주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핍박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모두가 흩어지고 생명이 위험한데도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서로서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더불어 살기를 그치질 않고 점점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 저들이 뭐냐 이게요. 세상에서 비웃음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싫어했지요. 우리랑 다르니까. 세상에서 미워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죄가 찔림받거든요. 자기들의 사는 모습이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세상적인가가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옆에 제 지체들 중에서 다 선교사님처럼 살수 없어요, 그래요. 근데 나처럼 사는 게 어떤 건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 몸에 통증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가진 불편함이나 약함이라는 그런 걸다 그들이 가졌으면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아주고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안 겪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그 받은 거, 겪은 거, 아프면, 슬프면, 힘들면 그게 힘들수록 더 다른 사람도 조금이라도 그걸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딸 돼서 누리는 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로 인쳐서 나와 언제든지 함께해서 너는 거룩한 나의 딸이라 나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싫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제가 모든 사람 다 누려 마땅한 일이고 다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무엇 때문에 못 누린다면 그 무엇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뭔데 하나님에 비해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말 이제는 별로 안 해요. 그전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네두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손 까딱히 세상 거 잡고 있으면 주님 거 하나도 받을 손이 없잖아요. 그냥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 것이 나에게 충만한 거를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충만케 하심을 누릴 텐데 그 지푸라기 같은 그 세상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잡고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도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도를 기다리고 물론 마음은 똑같지만 정말 하게 하시는 말씀만 하는 그러한 말. 근데 저 자신의 고백은 복된 이이다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던 내게 복된 이이다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 아니에요. 축복하신 하나님에게 그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나가서 무엇을 물어볼 때뭘 말할까? 너희들이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하게 하리라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니까 말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높으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뜻이 어떠한가? 그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증거하게 하시니까. 근데 지금 요한은 소리로 증거하러 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때서 내가 예수님의 누구다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때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든지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자기에 대한 소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말을 한다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교회 여기저기 강단에 서다 보니까는 그냥 강단에 서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더라고요. 그냥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예배 매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 전하라는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를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들어요. 저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든지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든지 그러한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직업도 갖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직책이나 그러한 것도 누구에게 부여받은 일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일도 없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두를 내본 일도 없고 잘하고 그 있는 그러한 자부심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그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형제들에게 역사하심을 계속 보아왔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 나누는 것뿐입니다. 요한은 내가 누구냐에서 딱한 가지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하러 왔다 뿐이에요. 내가 누구다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고 뭐 제사장이고 선생이고 어떠한 명칭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려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만 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 할때 나는 지금 세례를 주는 거 그거 하나님 하게 하심이죠. 죄를 지적하시고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거를 씻어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세례를 베푼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예요. 근데 그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세리도 나오고요. 병정들도 나오고 관원들도 나오고 그 많이들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종교인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아까 우리 그 누가복음 봤을 때 세리도 나오고 군병들도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소위 종교적으로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은 그 요한의 말에 죄를 깨닫고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예수님이 친히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느니라. 우리 나중에 그 나오지만은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요, 죄의 용서하심과 씻으심을 받는 것과 동시에 죄의 완전히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죄에서 죄를 이제 안 짓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짓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수 있게 되었다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맨날 잘못하고 맨날 회개만 하는 거는 회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제 내적 치유가 지금은 그렇게 내적 치유 안 하고 요새는 뭐 오히려 영성 훈련이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쭉 하다 보면 참 단어들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대형 교회들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그 방언받고 뭐하고 해서 은사나 성령 집회, 그래, 부흥사들이 다니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찬양사역, 경배와 찬양 뭐 그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치유사역, 가정사역, 그리고 뭐 리더십이나 그 영성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이렇게 무브먼트처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친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성령님은 무브먼트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무브먼트 하다 보면 치유 따르고 말씀 따르고 저기 찬양 사역 따르고 뭐가 다르게 가버려요. 거기에 대가들이 각각 따로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이렇게 한참 그 유행할 때 한국계를 가보니까 너도나도 치유치유 하는데 아마 그게 90년도 초반 얘기일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하니까 그때 이성훈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한국의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될 때예요.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예언 듣고 하는 사람은 예언 듣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부흥사 쫓아다니는 사람은 부흥회마다 쫓아다녀요. 언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배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삶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는 시작도 안 해요. 그러면은 맨날 아프고 고치고만 하지 주 안에서 나음을 받았느라의 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나는 새로워졌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나는 정말 복되다가 안 나오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족해서 주님 쫓아다니고, 계속 아파서 주님 쫓아다니고, 계속 궁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예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갖고 있다. 충만함은 꽉찬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안에서부터 생명의 씨에서 뿌리 내리고 싹 내고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지금 뿌리 내리고 싹 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모자라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넘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충만에서부터 우리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는 받을 곡물이 없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고 어느 다른 통로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저는 떠돌이고 제가 하도 연약하고 어느 조직 속에 매여서 그렇게 안 있다 보니까 약해서도 조직 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저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 저에게 말씀 들으러 올 사람도 없고 귀 기울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구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말 하나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기운도 없어요.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언제 갔다가 언제 올지 그리고 떠돌이가 내 스케줄을 내가 모르는데 뭐를 이 땅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지요. 제가 그거를 꿈도 못 꾸는데 다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저를 따라와 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우리는 지금 정말 매일매일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에요? 돈으로 돼요? 힘으로 돼요? 아니요. 근데 성령님으로 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데는 괴로움이 족하게 있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고 과거의 상처와 지침과 모든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상으로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냥 지금 주님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주님하고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주님한테 화답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매일 나를 기뻐하고 나를 노래하고 나를 전하기도 바쁜데 다른 말할 새가 어딨냐 이게. 감사하다 고백하기도 바쁘고 주님 어쩌면 그러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놀라고 주님을 높이기도 바쁜데 다른 말할 새가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축복받기 원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들이 모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안 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와라, 뭐저 세미나 가라, 그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령에 하게 하심을 좇아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있고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광야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서 말았다는 거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전혀 뭐예요? 하나도 꿀리지 않았다예요.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없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두려움이 없었다지요. 신들매 그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때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커지고, 예수님보다 화려해지고, 예수님보다 잘나지고, 예수님보다 앞장서기가 얼마나 쉬워요. 저는 세례 요한도 사람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예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어떤 신앙의 그 선배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 하여 의로 인침받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죄진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도 인생인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는 달하지 못하고 그들이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 다니엘은 왕조가 나라가 자꾸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내 왕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용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교만과 권위는 다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거지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비굴하였고 우리가 부자 앞에서 비참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기자로서 인기를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시합에서 승리해서 어디에서 내가 뭔가 라이센스를 따서 그러한 것으로 상을 받아서 그러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한은 소리로 증거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삶에서 드러내는, 보여주는 자예요. 여기도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기를입니다. 우리는 드러내어 살기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숨기운 자가 아니에요. 불켜진 등불은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상에 올려놓는다. 왜? 그 방을 다 비추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비치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켜서. 그 불이 내 불이 아니라 주님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지. 사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를. 내 안에 어떤 주님 계시다를. 근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보고 세속적이 되라고 하신 일이 단한 번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라고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신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너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라. 너는 지금 아프고 슬프니까 나중에 해라. 성령님 나중에 쫓아와라. 예수님 나중에 쫓아와라고 한일단한 번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우왕좌왕 한다는 건 하나님 음성을 피해서 다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잃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벙어리시고 은사 받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교사를 두시고 예언자를 두시고 하셨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각기가 사는 데에 각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하세요. 그냥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지키고 살면 그거는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실 때는 내가 세움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이면은 사람의 영이 들어가요. 점쟁이가 되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점치는 사람이 잘한다고 좋아진다고 해도 그걸로 안위 받잖아요. 사람의 말도 우리는 안위를 받아요. 그치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는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땅의 거 얘기 안 하세요. 땅의 것은 우리를 지시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서서 얘기해요. 아까 내가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보다 남편 얼굴을 더 바라보는 그것이 더 숫자가 많았고 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썼구나 하는 거 알았을 때 제가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라고 남편에게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 고백을 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거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을 갖지 않냐고, 그 외에 목적을 갖지 않냐고, 그 외에 아무 제가 그러니까 끈을 잡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저는 자유로웠고 정말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이하게도 연태 살아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수 없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지체 속에서 섬김을 받게 하고 사랑의 빛을 지면서도 또 살리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열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딸은 나의 딸이야. 이딸 안에 내가 있어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내가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박사학위 받았고, 어떤 데서 안수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내 때를 원하지, 성령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원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어주셔요. 세상은 외모를 구하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음주리요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동일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 높이는 일 없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적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들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기사 일으키고 예언하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처럼 하잖아요. 또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것을 보고 계셔요. 왜 예언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왜 기적기사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실족했습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고 그들은 성령 못 받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람 따라가게 절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따라가게 하시나? 사람 의지하게 하시나? 사람하고 짝짝꿍대서 가게 하시나?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무리가 커졌을 때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우리를 전 세계에 흩으시고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끼리끼리 머리 박고 코 박고 있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특수한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가라 그런 것이 그래서 나가라 그러지. 우리 단체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셨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라고 안 합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요한은 요한이 할 일을 하면 됐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알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외모적인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고백이 사람 앞에 고백과 언제든지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고백과 늘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 사는 저희들 하나님 오직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인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길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든지 아니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메며 주님 따르는 그 길에 그 생명길에 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에 시시분분 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죄에 민감하며 은혜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화답하며 누리며 나눔에 민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